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끝절까지에서 이 성찬 예식의 그 혼잡, 그 잘못 시행되는 성찬식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꾸중을 받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는 열심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열심과 자기 의를 앞세워서 열심은 내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디나 열심과 감동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초월이 그 근거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초월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는 필수적인 조건은 언제나 초월입니다. 초월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걸 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무당들도 초월적인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근거를 초월로 삼지 않고 계시로 삼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복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믿는다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여기에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문제를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중하는 것은 너희는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성찬을 행했지만 그 내용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 이겁니다. 모임엔 성공했지만 모여서 해야 되는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을 살리는 일엔 실패했다 말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경고가 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주의 죽으심이라 말입니다. 주의 죽으심. 그걸 얼마나 좋은 잔에다 얼마나 멋지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건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어떤 신비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서 주님의 살과 피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는 그의 희생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먹으며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 주의 살과 주의 피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는 예식이 아니라 주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살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 즉 그가 죽으셨다를 기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죽으셨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된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24절에 보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떡을 얘기할 때, 주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얘기할 때는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요. 뗀 떡이에요. 언제나 뗀 떡. 뗀 떡이라고 하면 덩어리에서 떼어낸 떡. 주님의 살이 뜯긴 것, 살이 찢긴 것, 몸이 상한 것을 얘기한다고요. 주의 희생을 얘기하지 주의 주님의 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에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몸을 상하셨단 말입니다. 뗀 떡, 그리고 언제나 잔이라 그랬죠. 잔. 잔은 받은 거예요. 흘린 피란 말이에요. 그냥 피가 아니고 흘린 피. 뗀 떡, 그러니까 찢긴 몸, 흘린 피. 그래서 주의 희생, 순환을 얘기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 이 성찬식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24절 다시 봅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먹는 떡과 그 포도주가 어떤 뭐 신비한 뭐 특별한 뭐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식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셨다. 이게 모든 초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여기에 포함된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아까 본 바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살 것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생을 위한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생은 그의 죽으심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라고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다른 어느 것과도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집단은 예수님이 죽어서 생겨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요. 그 중에 아무리 못난 자가 있어도 그는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대신 죽은 자라고요. 이게 언제나 초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뭐였죠? 너희가 지식이 있으면 전부가 아니다 그랬죠. 네 지식이, 8장 9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가치를 잊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만날 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교회는 안 그렇다고. 왜요? 교회는 모두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혹 어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그 값어치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그 위에 더 치장할 만큼 비교될 만큼 그 차이를 나타낼 어떤 것들이 그 이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이 죽어서야 잘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를 위해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신 분이에요. 못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괄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집단의 정체라고요. 이 정체성은 너무나 쉽게 사라지죠. 너무나 쉽게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자들 중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 대하여 괄세하는 것이 대단히 나쁜 죄입니다. 대단히 나쁜 죄예요. 그 여러분, 그 요즘은 좀 아파트 생활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 적습니다만, 옛날에 강아지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죠? 근데 그 강아지 중에 제일 이쁜 강아지가 무슨 종류예요? 강아지 중에 제일 이쁜 종류, 박인구 집사님 제일 이쁜 강아지가 이름이 뭐예요? 저분이 세계 애완동물협회 무슨 심사위원이에요. 무슨 종류 개가 제일 이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잡종, 우리나라 순수 잡종 강아지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크면 좀 흉한데 강아지 땐 제일 이뻐요. 조그맣을 땐 말이죠. 이걸 옆에서 누가 주인이 이뻐하는 강아지를 괄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개를 괄세하려면 그 사람이 그 개 주인을 괄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만 그 개를 괄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의 주인이 혹 나의 상전이면, 그 상전이 그 변견을 좋아하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귀한 개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귀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 때문에 보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괄세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분위기에서 제일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으면, 옛날엔 우리 자식들이 나가서 잘못돼갖고 다른 어른이 꾸중을 하면 꾸중을 받았는데 요새는 안 받죠? 애들 뭐라 그러면 펄펄 뛰어요. 왜 남의 집 애를 갖고 그러느냐고. 그 똑같이 써먹으라 말이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주님이 죽었어야만 됐던 존재고, 아무리 못났어도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준 대상이라 말이죠. 여기에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교회 정체성 중에 이 중요한 거, 제발 부탁하는 거, 교회 와서 눈에 힘 주지 마세요. 부탁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믿는 사람들끼리는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 이외에 잘난 소리 하지 마시고 옆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건 신자가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하는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인데 이 식으로 얘기하죠. 이 하나인 것을 어떤 차원에서 오해하지 말라 그러냐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하다 그래요. 마치 뭐 같죠? 우리 신체의 지체 같이 우리 몸의 지체 눈, 코, 입, 귀, 손, 발 이렇게 다 다르듯이 다르다 말이죠. 그 중에 뭐가 더 낫냐는 얘기 못한다는 거죠. 그 중에 뭐가 낫냐는. 근데 아주 재밌죠. 덜 귀한 것을 사람들은 귀히 여긴대요. 덜 귀한 것을. 그죠? 덜 귀한데 귀히 여기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귓볼이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겨울에 그저 춥기만 한 데가 이 귓볼인데 여기다가 꼭 뭐 달고 다니. 워낙 쓸모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사람들이 와와 그러는 거 보면 가장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걸 그저 다들 저걸 가치 있게 여겨요. 그래서 가장 쓸모없는데 대접받는 게 보석이죠. 보석. 참 쓸모없어요. 보석 갖고는 하나도 할 거 없고 그래서 잘못하면 어려운 일만 당하죠. 그 괜히 하나 갖고 있다가 저 강도도 만나고 피해를 입기만 하는데도 저 거기 그죠? 보석 가게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더군요. 여자들은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아마 사람들의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리더가 아니고 리더를 쫓아오는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언제나 많은 다수예요. 목사가 훌륭해야 되고 장로가 훌륭해야 되고 권사가 훌륭해야 돼요. 결국은 누가 훌륭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그 목표를 정하고 일을 시행할 때 결국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언제나 성도들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소모품은 목사가 소모품이지 신자가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을 위하여 목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되는 거죠. 신자들을 위하여. 그렇죠? 그렇게 하나예요.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은 얼마나 쉽게 그 오해되느냐 하면 계급으로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계급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끼리 우리 동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회개하는 거 이거예요. 어디를 가면 보통 목사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언제나 신자들과 어우러지는 거니까 하면 목사님 목사님 그래갖고 늘 대접을 받아서 언제 줄 서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어디 다른 뭐 관공서에 가거나 무슨 다른 일로 어디 행정부서에 가갖고 쭈삐거리다가 뭐 어정거리면 누가 옆에다 아저씨 그 왜 거기서 어정거리에 가서 줄 서세요 이러면 아니 아저씨라니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지 뭐 아줌마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들어요. 누가 이렇게 탁 쏘면 지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쏜 거죠. 아, 그 금 밖으로 나가 계세요. 그럼 아니 저것이 나를 무엇으로 알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할 일 하고 있으면 되는데 남 나갈 때 꼭 쫓아 나간단 말이에요. 혓바닥이 그 약혼식에서 이제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약혼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할 때 손가락 내밀어야 되는데 혓바닥도 같이 나가면 저 사람 제정신인가 싶지 않겠어요? 아무데나 끼워서 아무데나 여러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내가 나설 때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언제나 나서지 않는 역할이에요. 전체로 가는 거. 전체로 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숨어있는 한 사람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여럿이 하니까 빛이 안 나서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값싸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며 다 동등합니다. 그리고 다 귀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묻혀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두드러져서 나타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신자 수보다 목사가 많다. 그건 망하는 거죠.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몇 안 되니까 두드러지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서로가 목사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바보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성도로서 보이지 않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숫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절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체 일부로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또한 하나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존재되고 기원되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 예를 들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자라고요. 우리는 다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이 나눠주신 것으로 내 역할이 있어요. 누구는 이런 역할하고 누구는 저런 역할하는데 그 역할이 주께서 맡긴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각자가 주께서 주신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 얼마나 충성하느냐의 싸움은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은 주님이 맡겼고 저 사람은 가브리엘이 와서 맡겼고 저 사람은 미가엘이 맡겼고 저 사람은 바울이 맡겼고 이런 건 없다고요. 우리가 맡은 모든 것은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 자체가 이 새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에요. 다 동등하죠. 다 동등하죠. 그래서 이 싸움에 지지 말라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이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같은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생겨요.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중요한 체험과 환상을 했다 이거예요.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 어떤 환상을 봤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 좀 더 금욕적으로 열심을 낸다. 이런 것이 뭘 능가하는 것 같이 보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신자가 된 것을 능가하는 등급이 된다고요. 우리 중에 누구가 40일 금식 기도를 40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40번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약화시키거나 그거를 배가시키거나 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등급을 매기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 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자들은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뭘 붙들지 않은 게 된다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게 돼요. 그리스도께 의뢰하고 그리스도에 의존하여 있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걸 의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과 자기가 경험한 체험과 본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의존한 것 중에 이쪽이 더 우월하다고 우기는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사명을 완숙해 하기 위하여 남다른 은사와 직접적인 간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을 위해서지 우리의 신분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분명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인데 그건 다 근본적으로 뭐에 관한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그의 존전에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러 겸손함이라 그러죠. 일부러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가장 중요한 근거들을 다 버리고 다른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남다른 계급을 가지려는 생각. 뭐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라. 차별을 가져요. 차별을 가져요. 여기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세요. 누가 무슨 체험을 하든지 누가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든지 저는 다 용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리 가면 틀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한 확신을 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야지.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건 이제 1학년이고 그 다음에 방언 받았어? 환상을 보셨어? 신유를 하시오?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등급이 있지 않아요.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내가 이미 확보한 신분 다우냐, 얼마나 그 신자다우냐, 얼마나 더 속 깊어졌고 더 거룩해졌느냐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죠. 철이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는 있을 수 있어도 누구는 별 달았고 누구는 아직 쫄병이고 이런 계급은 없단 말입니다. 계급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합니다. 오실 때까지.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내가 구원 얻은 오늘까지로 끝이 아니고 내일 구원 얻을 사람, 그 다음날 구원 얻을 사람, 그 다음날 구원 얻을 사람 계속적으로 아직도 유효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지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순간과 이 시간 속에서 누구를 딱 잘라서 정죄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가 언제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요? 이 예식을 행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는 구원의 날들이에요. 그때까지는 은혜가 시행되는 기간들이고 기회들이라고요. 열려있는 문들이라고요. 우리 내가 선 시점에서 잘라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몹쓸 사람으로 치고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은 다 아닌 걸로 치려고 든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태어나는 순서와 중생하는 순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끝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기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성찬에서 포함되고 있는 중요한 신자와 교회의 이 예식을 행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그 내용으로서 그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는 구원 얻었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갑니까? 너무나 쉽게 글로 가요. 나는 분명하다 너는 안 분명하다 얼마나 쉽게 차별을 해버려요. 거기에 무슨 오래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교회의 정체성 중에서 제일 무너져 있는 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이 자비와 긍휼이 오히려 없고 교회가 더 심판에 대하여 조급해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심판해요. 너무 쉽게 밟고 너무 쉽게 자르고 너무 쉽게 몰아낸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과 용서가 교회가 더 없어요. 어떡하다 이렇게 됐죠. 잘난 사람들의 경연장이 됐어요.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애들이 학교에서 떨어지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를 못 나와요. 부끄러워서.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건 대단히 나쁜 겁니다. 다른 데선 다 안 받아줘도 교회에선 받아줘야죠. 교회에서 죄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인은 받아줘야죠. 죄인은 용서해야죠. 우린 이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성찬 예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꾸중하는 중요한 논거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볼 때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점검하는 원리들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하나님이 나만은 특별 대접해 주는 것 같은 욕심을 내고 삽니까? 우린 숨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보다는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우린 너무나 발버둥을 치고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해칩니다. 많은 사람을 짓밟고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짓밟히라 그러고 양보하라 그러고 지라 그러고 묻혀있으라 그럽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왜 바보같이 굴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참는지를 그들이 왜 알겠습니까? 바보라서 참는 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으라는 건 참겠는데 바보라 그러는 건 못 참겠어. 그럼 못 참는 거죠. 뭐 그게 결국.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뽑으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야 어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보라. 저자가 남은 살렸으면서 자기 목숨은 못 살린단 말인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비아냥입니까? 주님이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신자가 뭡니까? 오늘날 신자의 참모습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헌금을 하는 신자는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신자는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 주를 닮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짐이 가벼워지는 신자가 없어요. 자기의 짐을 묵묵히 지고 옆 사람이 자기 그 자신의 짐 때문에 끙끙거릴 때 옆에 와서 짐 한 귀퉁이를 슬쩍 받쳐주는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신자의 사실은 정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마땅히 이 원리로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 잘한 것 가지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무얼 했고 무얼 했고 무얼 했고. 저희 어머니식으로 하면 아버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고 자식도 바쳤고 그래도 꽝이에요. 뭘 안 하면 신자다운 성품과 인내와 겸손과 충성이 없다면 무엇을 내놨어도 안 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점검하시고 한 걸음 더 신자의 정체 본질에 다가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 이웃을 귀히 여길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아직도 구원의 문을 열고 심판을 미루고 계시니 우리도 기다릴 것이요.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능력을 알진대 마땅히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로 인하여 그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우리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주의 말씀으로 단단히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사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구원을 베푸는 자의 온유함과 생명을 지키는 자의 성실함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